그리고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앞부분은 베드로서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후서 말씀을 쓰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었고요. 또 자기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직접 목격한 내용들, 또 직접 들은 내용들이어서 자신이 목격자로서 증언을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나 후서처럼 베드로가 직접 쓴 이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많은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후에 지금 읽은 이 베드로서 2장 말씀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입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불행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옳지 않은 지도자, 이건 잘못된 악한 지도자, 목회자들과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참 좋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파묘치는 시대인지라 정말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지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잘못된 그런 선생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도 옳지 않은 목회자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된다.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1절 그 중간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단들 있죠.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끌어들이는 사람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좀 폭넓게 보자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목사님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잘못 가르치는 때들이 있으니까요. 의도를 하지 않고 실수해서 실력이 모자라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밥벌이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하는 것을 또 말씀 가리키는 것을 자기들의 그냥 수단으로 삼는 또 잘못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판단하면 그것이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보면 그들이 호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그것을 따라가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간음을 하고 호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걸 조금 폭넓게 이야기하면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호색하는 것 한 가지만 잘못했을까? 아마 다른 것들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행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죄를 짓는 그런 행함들을 하는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그럼 이게 가차 없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짓 선생이다. 이름만 그냥 목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저 진짜로 저 사람 믿음을 갖고 있거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 그럼 편안하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죠. 누구든지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할 때에 의도적으로 죄를 알고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성경에 다른 데서 보면 진짓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소한 죄라도 늘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득을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목회를 할 때 또 선생들이 와서 가르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이 얻어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아니면 참된 선생인지 알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원 원장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신박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오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네. 돈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네. 그럼 이제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인가? 그냥 단순히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 생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선생으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죽은 다음에 보니까 빌딩이 남았다, 큰 차가 남았다, 저금 통장이 몇 개가 나왔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야, 저 사람이 진정으로 목회자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어려운 기준이 아니어서 우리든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회자가 과연 교회 안에서 사례를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역자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고 그것이 생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먹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책상 앞에서 서로 말싸움을 할 때는 이렇다 저렇다 말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준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각각 다 이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가 또 같이 항상 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맨 끝에 첫 번째 기준이 나오죠.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이제 머지않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거짓 선생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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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했잖아요. 왜 설명을 했겠습니까?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가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의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대로 뒤집어 보시면 온전한 선생, 제대로 된 선생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선생은 첫 번째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물론 그 안에서 생계 보장을 받고 사례를 받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게 온전한 선생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기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누가 거짓 선생인지 누가 참 선생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또 누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무조건 그냥 따라가거나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보고 또 우리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큰 문제로 그 당시 그 교회에 생겼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잘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 부하내동하고 휩쓸려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잘 판단을 하라. 내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줄 테니까 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라. 어찌 보면 좀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판단해서 거짓 선생이라고 판별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쫓아내야 되는지 재판을 벌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잘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거짓 선생을 만나지 않고 참 귀한 목회자 또 귀한 교사 밑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선생님, 좋은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잘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에 또 배우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거짓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지 내가 거짓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아닌지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대로 내가 과연 말씀 가르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행함과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는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잘 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을 향하여 참으로 좋은 선생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지만 때때로 어리석고 또 지혜가 모자라서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져서 주님 앞에서 좋은 선생을 잘 분별하고 나 자신이 좋은 선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과 기도를 들어주시되 어린 심령들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